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복된 새해가 되세요 하면서 인사를 나눕시다. 시작. 올해도 복된 새해가 되세요. 올해도 복된 새해가 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 우리 새해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그리고 기업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베다니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행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감람산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동안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들의 모델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역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절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이는 장소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 거기 있었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원래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 성경을 보면 다락방이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그 다락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셨던 그 장소. 그리고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 장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걱정해서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던 그 장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 다락방, 그 장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곳에 성지 순례할 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시온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남서쪽 예루살렘 옛날 성이 있는 데를 올드 시티라고 하는데 시온 게이트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자이언 게이트. 그리고 성 안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 이 시온 게이트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왕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이 한국의 다락방이 아니라 일종의 거실입니다. 넓은 공간.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무덤에 1층에 다윗의 무덤이 있고 2층에 마가의 다락방 또는 최후의 만찬 방이라고 하는 이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크기가 우리 교회 본당 크기만 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갈릴리로 그리고 그리스로 로마로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부르던 스페인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클레오는 부르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한자로 교회를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를 쓰는데 교자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요즘에 영상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등등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이나 온라인에 빠져서 대충 예배를 땜빵하는 식으로 때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자기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멀리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에도 모이고 주일학교도 모이고 봉사도 모이고 청년도 모이고 특별히 기도를 위해서도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모여야 돼요. 사실 현대는 기도의 무릎이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지고 힘이 생긴다. 작은 기도가 모여서 큰 기도가 되고 오늘 모이는 기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임의 역사가 우선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보다도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말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자,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영어로는요, one mind 그랬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지만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계속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0명이 모였을 때 120명이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면 말이 120마디가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의 뜻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릴리까지는 어떻게 익숙하지만 그 다음 여기를 넘어서는 것은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에 자기들을 맞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교회가 갖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문제를 다 갖고 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요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뭐 대통령과 야당이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뒤죽박죽이 돼갖고 지난 금요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국가기관들끼리 서로 대치하고 충돌을 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를 떠나서 사람들이 좀 침착해지며 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법과 질서에 따라서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욕심이 앞서고 공명심이 앞서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서로 대치하면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 기업체가 아니에요. 세상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맞춰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하나 돼야 돼요. 요새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참 가슴이 아파요. 답답하고.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삼국시대 때에도 고구려가 근본적으로 망했던 이유가 연계소문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임진왜란 일본이 한국을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할 그것을 다 정보를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서로 당파 싸움 하다가 전쟁을 대비하지 못해서 7년 동안 큰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구한말에 개화파, 수구파, 친러파, 친일파, 친미파, 친청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다가 나라가 나뉘었어요. 멸망했어요. 일본의 식민지로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중국에서는 조선족 차우센주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조센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는 까리스키라고 그러잖아요. 고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독립운동할 때도 독립군과 민족주의자냐 빨치산이냐 서로가 티격태격하면서 싸웠습니다.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싸우다가 6.25 전쟁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정신을 그 과거의 아픈 교훈을 잊지 못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물어뜯기 하면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 주시고 서로가 서로가 마음을 맞추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분열이 되는 나라, 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힘이 약해진 나라는 외국 세력들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현대 한국교회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인구 감소를 듭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출생한 사람이 약 24만 3천 명입니다. 아기들이 24만 3천 명이 태어났어요.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3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약 12만 명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작년에 신생아 출생 숫자보다 작년에 출생한 숫자가 약 7천 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 늘었고 그리고 그만큼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산율 증가의 추세가 좀 서서히이지만 서서히 점차 출산율이 출생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는 교회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곧 섬기는 것인데 섬기는 것보다는 나의 평안함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또 봉사하기보다는 내가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자꾸만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사람의 뜻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국교회를 엄습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회사 단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껏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를 살려달라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나의 기업과 직장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전을 꿈꿉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을 직접 만난 것 외에는 우리들보다 더 잘난 것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도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했는데 요한도 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는다라고 믿음을 확신하며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2025년에 우리 강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한국교회가 점차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고 가정이 정말 힘들고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세상에 경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